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그 내면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면 거기에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에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들은 아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각이 있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든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어떤 모양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상에서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이 그 올바른 몸과 마음가짐, 우리의 그 의복,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원리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들은 신앙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그 구절구절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행하고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장로들의 유전과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살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을 누가 어떻게 잘 지키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에 신앙의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신앙의 형식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 본성에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옷차림을 입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치도록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게 만들 때에 그것이 분명히 그들의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데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규율, 그리고 아주 힘든 일들을 막 행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형식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신앙생활을 강요받고 헌신을 강요받을 때 그것은 분명히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억지로 강요되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그것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형식적인 신앙의 무서운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과 딱 어울릴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게 내가 신앙의 형식을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올바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 문제에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삶에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겠는데, 그런데 아직 자신의 삶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을 얻기 위하여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가를 통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도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 이 약속은 그와 그의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의미를 그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사례가 늙고 자신의 몸도 늙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사례와 자신을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해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현하는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삶에 빨리 자식이 있어야겠다는 이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이 문제의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끼어들었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하갈이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라가 받은 이 학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5절과 6절 말씀도 읽었는데 이 뒤에 보면 하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 있었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일어난 큰 갈등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주로 이 하갈이 어떻게 잘못된 초신을 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라의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라가 하갈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라는 하갈은 이 애굽에서 사라에게 주어진 그런 종이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과 하갈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종들과 재물을 주었는데 그때에 아마도 사라가 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받은 종이 이 하갈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사라의 몸종으로 그렇게 가까이 두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에게 사라에게 순종적이었고 믿을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두면서 아브라함의 그 집안 안주인의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 후계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당시 고대 세계의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그 노예들, 즉 아프리카로부터 잡아와서 농장에서 가혹하게 일을 시켰던 그 노예들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종들은 그렇게 막 쇠고랑을 차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의 가족처럼 대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이 그럴 뿐이지 그가 하는 일들은 마치 가족들과 동일한 일들을 하고 주인과 신뢰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갈도 사라에게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갈이 자신이 자기의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고 그리고 후계자를 낳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하갈이 그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비천한 만큼이나 자신의 이 처신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족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을 알자 그녀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여주인인 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하갈의 부족함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이 하갈이 자기의 아이를 임태한 것을 알고 아마도 상당 부분 이 하갈을 더 아끼고 그녀를 총애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갈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하갈은 이제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낳으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더 신뢰할 것이고, 그리고 사례는 늙은 여자로서 저 뒷방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의 의미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갈이 이렇게 사례를 멸시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임신 때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례가 하는 말은 이 여자가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실행하였지만 일이 되어가는 경과를 볼 때에 그것이 자신의 실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이 말을 듣고 아주 신중하게 자신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6절에 드디어 사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왜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갈이 사례의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여종으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여서 하갈을 대해주었고 그 때문에 이 하갈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방자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정도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하갈을 높여준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제 위치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이 하갈에 대하여서 그녀가 여주인으로서 이 하갈을 다루어도 된다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하반절 말씀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사례가 시기심에 여자의 질투심으로 하갈을 핍박한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한 이 말과 6절에 나오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라고 할 때 이 학대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의역했을 뿐이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갈이 사라에게 한 그대로 그녀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지, 사라가 특별히 하갈을 못 살게 굴도록 그렇게 악랄하게 그녀를 괴롭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이 하갈이 자신이 행한 대로 자기의 여주인에게서 대우받고 있는데 그녀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서 자신이 멸시하였던 여주인에게 다시금 복종하는 그와 같은 위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하갈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자기의 여주인을 대하여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교만과 허세와 착각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자신의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대로 자신이 멸시를 당하게 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처지는 불쌍하기보다는 그녀의 악행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강하였고 사라의 학대는 그녀가 모진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제는 그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로 가정의 질서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였던 그 실패와 실수의 결과를 자신들의 삶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겪고 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본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앙의 형식에만 매달려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그들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 나타난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앙의 형식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잘못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하갈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교만하고 완악한 하갈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한껏 교만한 마음으로 위세를 떨다가 졸지에 주인의 마음이 엄격해지고 자신의 악행에 대한 학대가 이어지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녀가 즉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여주인에게 복종하고자 했다면 그녀는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여주인을 섬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가 아직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분란과 어려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소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인에 대한 올바른 행실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덕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이켰지만 그런데 이 하갈은 그것을 더디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났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샘은 나중에 부엘라이로이라고 불리는데 남쪽으로 상당히 먼 거리, 즉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의 맨 마지막 지점, 즉 술길이라고, 수르길이라고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가면은 애굽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쪽으로 도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 수르는 광야길인데 거기에 있는 샘에 이르렀을 때에 이 하갈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얼마간의 양식을 가지고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까지 도달할 그와 같은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그녀가 중간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불쌍하고 곤란한 처지가 된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갈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에게 그녀가 있어야 할 위치, 그녀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라의 몸종으로서 그녀의 주인인 이 사라에게 복종하고 그녀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비록 이 하갈이 자기의 올바른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놀랍게도 이 하갈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선지자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를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녀가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주인과 그 뜻을 헤아려 겸손하게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녀가 광야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할 때에 자기의 처지를 고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하갈이 어리석고 미련한 여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하갈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함께 하면서 그녀도 하나님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갈을 애굽에서 온 몸종 여종이라고 생각해서 신앙이 없는 그런 아주 나쁜 여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히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각자 어떤 정도는 다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도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말할 때에 이 하갈이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고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녀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하갈의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그녀의 아들에 대하여서 축복하고 예언을 합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음,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그녀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지 않고 도망쳐서 이 광야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으며 이 술길의 샘 곁에 도달했지만 그녀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가 이 뜨거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태로 변화였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께 자신의 고통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녀에게 보내셨고 그녀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홀로 도망하며 위험과 불안과 막막한 처지 가운데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여자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면의 그 신앙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갈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때에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망하면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 고난 가운데서 다른 신을 찾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도 비록 못나고 어리석어서 비천한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실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어리석은 죄악의 열매 속에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싼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하갈의 이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에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느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갈은 자기의 주인 사례에게 행하였던 자신의 모든 악행과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향하여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할 때에 이 하갈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돌아가서 자기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놀랍게도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갈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광야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꺼이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돌이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실수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그 어리석은 죄악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이 걸어왔던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묻고 돌이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회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갈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녀는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그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여주인의 학대가 두려워서, 그것이 너무나 불평스러워서 떠났지만, 여러분, 그녀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그때 가졌던 그 불평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회개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현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삶의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갈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녀는 자신이 떠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녀가 다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을 때에 그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 하갈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녀가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곧 그녀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다 말했고,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 하갈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아브라함과 사례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동방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아이를 축복해서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만 붙들고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녀가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전의 지위와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주인의 수하에서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의 그 처지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갈이 다시 사례의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은 항상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그녀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경험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여주인에게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제 이 술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놀랍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을 부엘라에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하갈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녀가 체험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갈은 이전에는 단지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아시고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하갈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갈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홀로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태도로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불순종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